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인 것입니다. 이 신념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세상 살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강하게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은 100% 성공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념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나를 믿고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살이 한다 해도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라는 의미며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념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약점이 반드시 성공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일즈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자기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확신을 심어주고 자기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자기에게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지혜가 100% 성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 성공을 갖지 못하는 그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어디까지 자기 믿음,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지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100% 보장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안다면 빨리 우리는 신념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실 때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증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100%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지는 100% 보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그 신앙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34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젠가 부두를 냅니다. 우리가 함께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며 함께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약속하고 있지만 순간 우리 안에 그 확신, 그 의지, 그것은 언젠가는 깨어지고 언젠가는 헤어지는 모습, 언젠가는 불행한 모습으로 서로 아픔을 갖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은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말씀의 확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울 강원도에, 아니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15일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어떤 확신이 왔냐면은 금식을 하고 동해바다를 바라보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거룰 수 있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확신을 가지고 바다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성령님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 의지, 내 확신, 내 믿음, 내 신념은 하나님이 보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배를 오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오라. 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전도사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물 위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님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성경에는 처녀를 두 가지 처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있고 또 하나는 남자를 알고 있는 처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남자 경험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잉태린다라고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셔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잉태를 합니다. 즉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하옵소서 하고 그가 동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좌우는 어떻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 무엇 합십니까? 어떤 이는 고난이 올 때 엄마 아빠한테 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친한 친구에게 자기 카운셀을 더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고쳤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을 보면요 계속 읽으면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 애굽 백성이 뒤에서 오니까 내가 우리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홍해를 갈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그 위기가 있을 때에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송되어졌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100%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자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칠 때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면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이 구약에 있었던 믿음을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 확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었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도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신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 내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며 이 나라와 이 민족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확신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D.L. 무디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시카고에 D.L. 무디 박물관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D.L. 무디 평신도 리더가 썼던 이 성경책이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몇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항상 어느 한 줄에 줄을 걸었고 T자를 쓰고 옆에 P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D.L. 무디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손가락을 다 얹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얹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내가 합니다 하면서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가지고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나오면 그 옆에다가 프로보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의 성경을 넘길 때마다 약속된 말씀을 테스트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던 테스트와 프로보드했다라는 그 말이 성경 기준에 많이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시카고의 무기의 그 영성과 그 신앙을 제가 함께 소유하고 싶어서 그 박물관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흔적과 그 신앙의 정신을 나도 교훈을 받아서 그 약속된 말씀을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서 그 신앙의 뒤의 모습으로 나도 기도 응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오라 하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만일 주라면은 나를 오라 하세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왕이다라는 나의 주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의 지배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대로 살아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뒤를 돌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는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주인으로 믿을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와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인으로서 내 인생에 영접했느냐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라. 지금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겠으니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성경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분명히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100%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삶이 한순간 두 번 있는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벨, 가인과 같은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전부의 예배를 단체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 받으신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실패되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은 개인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와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다면 혹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실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흠양하지 않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예배를 실패한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예배가 실패되었다라는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여러분, 가인만 자기 예배가 실패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실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설교를 하고서요. 어느 한 날은 되게 설교를 마치고 밖에서 성도들하고 즐겁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그냥 뒷문으로 도망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사무실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은 막 그 심정. 내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추한 내 모습을 보는 설교자인 내 예배가 실패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설교자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지도 도와달라고 얼마나 제 인생 가운데 그 시간으로 많이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에 실패했던 예배의 모습을 또 한 번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두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작심하면서 주일 낮 설교를 향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배를 준비하여 토요일 날은 내 영적인 컨디션을 조절하여 주일 날 성공하는 이 설교자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삶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내 예배가 설교자에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비참한 내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너무 추한 모습이고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예배가 실패가 되면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인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를 그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가요, 살인으로 갈 수 있는, 살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라가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한번 이어지며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 지난주 그지난주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입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일은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 그 접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통에 봉투를 해서 밖에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훈련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만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폭발적인 예배의 성공적인 모습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내 신념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그 신념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사람은 가인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그것을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예배의 성공자를 향한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어떤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얘기하고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서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아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의 확신과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듯 우리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은혜와 환경을 초월한 약속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인근 지역에 있는 지옥에 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구원의 방조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필요로 합니까? 왜 리바이벌? 우리 안에는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쳐가지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복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도들이 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뭔 것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새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올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념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 내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 이전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진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할 때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중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저도 제가 얘기하고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저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막 내가 얘기하고 내가 은혜가 되면 흥분이 됩니다. 가끔. 왜? 제가 은혜가 되니까. 근데 성령님만이 우리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터치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깨달음에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보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따라하니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터치면 그것이 내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임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1단계는 성공하는데 2단계에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근심하다가 내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아니야 하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촛불이 있어 촛불을 불어서 꺼 없애듯이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을 소멸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만났다면 그 만남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근심되게 하거나 소멸되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베드로도 바로 그 역사가 그 원리가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가 무리를 거린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 주님 천사의 말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고백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말씀을 믿고 자기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되는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증이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소멸했다든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신앙이 없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이 몇 가지 원리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목사님, 나는 개척에서 10, 10년간 그렇게 금식도 하고 내가 성도를 향해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힘들고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번아웃 되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근데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매일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가고 목사님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왜 그런 것이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번아웃돼서 친구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목사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목사가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많은 것을 심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이 기도와 또 아버지가 심었던 그 역사가 그의 아들 목사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목사님의 자녀는 아마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믿는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부모가 믿는 부모가 아니고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보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십니다. 성경에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나 외부 나라가 침공하지 않았다. 평화를 누렸다. 저는 그것을 읽고 너무너무 흥분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민족이 복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정의 엄마나 아빠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의 한 분의 신앙으로, 여러분 한 분의 신앙으로, 여러분 한 분의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시오. 한 사람, 아니면 우리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인간의 주 전체가, 아니 더 나아가 미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념은 나의 확신, 나의 믿음, 내 의지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책임지시다는 약속을 믿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이런 신앙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